오늘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성경 66권 중에서 그 이사야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일컬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제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927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39권, 27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도 보면은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 이후부터의 내용이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구조가 참 희한하게도 성경 전체의 구조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오는 말라기서는 또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예 요약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보통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영어로는 이제 말라카이 이렇게 발음되는데, 말라키라는 이 대언자의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 아시죠? 전달하는 자,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라기 대언자는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대언자를 끝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대언자들이 없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다, 그래서 침묵기다, 보통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대언자가 이제 구약의 이 마지막 대언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라기 대언자가 살던 시대의 상황을 잠깐 보면, 이때에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지금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전에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곳,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몇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는 이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대단한 영적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느헤미야 주도의 그 영적 부흥도 열기가 다 이제 식어진 그런 상황이 지금 말라기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은 사실 우상숭배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이 이집트에 들어가면서부터 민족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민족으로 이제 한 국가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모든 이교 숭배를 다 가지고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 순간에도 더디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는 지금 금송아지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배웠던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우상 숭배와 또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원 거주민들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계속됐었고, 우리 잘 알다시피 이 아합과 이세벨 뭐 이런 왕과 왕비들 시대에 정말 엄청난 그런 우상숭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도 그 온갖 이제 여러 아내들, 이방 아내들이 함께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왕조 시대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우상숭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숭배병이 언제 고쳐지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우상숭배병은 어느 정도 고쳐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그 영적 부흥의 영향으로 상당히 하나님께 헌신된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라기 시대쯤 와서는 이제 그러한 영적 부흥의 그러한 감동들이 다 식어진, 열정이 식어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적이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대단히 회의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 이거 꼭 섬겨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에서 좀 회의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죄들이,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었던 죄들이 이 말라기서에도 이제 요약되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말라기 1장에 보시면 6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이 말라기서의 특징은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질문하시고 또 백성들이 대답하고 또 백성들이 또 대꾸하고 질문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단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의 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 리더들의 죄는 뭐였냐면 주님의 그 이름을 멸시하고 주님을 더럽게 했다. 그것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인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지금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빵을 제단에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제단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거 특별하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러면서 지금 주님의 제단에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래,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희생물들은 가장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불구인 것은 다리를 절거나 뭐 어디 지체가 하나가 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갖다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그것들을 총독에게, 너희 그 육신의 리더들인 총독에게 한번 그런 거 갖다 줘봐라. 총독들이 뭐라 그러겠냐? 그러한 형편없는 것들을 사람도 안 받을 것을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이 구체적인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헌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뭔가를 하는 것에 대단히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서 뭔가 뒷돈을 받고 그러한 제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제물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 제사장이 뒷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극도로 부패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와 이 섬김과 교회를 이루는 것을 부패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제사장들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또한 모두가 다한 가지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러니까 이 희생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이 경배하는 문제, 죄사함을 받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대단히 냉소적이죠? 그거 그거 필요하겠어? 그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어?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걸 가져오니까 제사장들도 그런 것을 드렸겠지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3절을 보시면 이 백성들의 행태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을 화가 나시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말들 해놓고도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켰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떤 말들을 백성이 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게 완전히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는 교만한 자들은 행복하면 안 되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즉시 좀 징계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네. 이렇게 백성들이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즉시 치지 않으시니까 지금 그러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된단 말이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았다.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는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야 이거 뭐 예수 믿어봐야 다 말장어꺼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또 2장 1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곧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들의 또 한 가지 문제는 혼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교도들,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에 와서 지금 제사장이건 백성이건 다 할 것 없이 지금 자기의 그 이스라엘 원래 그 아내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이혼을 해가면서까지 지금 이교도 여자들과 결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이 부분은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건 일단 이 부부의 그 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제가 오늘 보려는 것은 그 아래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자기가 어려서 취한 이스라엘 본 아내들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들을 배신하면서 지금 이방 여자와 지금 결혼하는 그러한 것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문제는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장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 하였나이까 하나니.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실 자체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지금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을 강도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그걸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길래 하나님 걸 강도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곧 온 이스라엘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도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강도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십일조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 이 민족에게 있어서 종교의 세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정교일치사회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곧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회에서 이 십일조라는 것은 그 국가의 정교일치 국가의 종교 세금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자발적인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세금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십일조가 필요했던 것은 당시에 그 제사장들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하시고 거주하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위한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어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과 제사장과 십일조는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폐하여지면 그러면 세 개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신약시대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한 장소로서의 성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몸 자체가 지금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몇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중개하는 샤먼이 되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왕가의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세금의 개념으로서의 그 십일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이 없어지고 또 특정한 계급으로서의 제사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십일조는 그 용도가 폐기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찌 되었건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정국가 사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의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4대 의무 이렇게 국가에 대한 4대 의무 이렇게 하듯이 그러한 의무 사항인 것이 지금 십일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탈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탈루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강도질이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말라기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부패하게 됐는가?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아까 말로 주님을 지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또 어떤 말들을 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다. 야, 이거 완전히 지금 선과 악이 완전히 뒤집힌 상황이에요. 원래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에 지금 이때 이 당시에 백성들의 상황은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완전히 선과 악이 뒤바뀌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공공연히 사람들이 그냥 악한 자를 선하다고 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아무런 어떤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 맞죠? 하나님이 정말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았다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즉시로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점점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서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공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 이두 가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민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점에서 주님께서 어떤 점에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전혀 그것을 느낄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문제에 대한 답변은 지금 그 아랫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과 에서였죠. 그런데 그들이 쌍둥이 형제인데 그들이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물론 하나님은 그 에서가 태어나서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아시지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에서보다, 동생을 형보다 더 사랑하시고 동생을 오히려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엄격하게 그 장자들에게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두 배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형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거 맞잖아. 내가 지금 에서의 후예들이 지금 에돔이 되는 것이죠. 에돔 민족은 그 주변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보다도 내가 야곱, 즉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킨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문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에 그 근원의 문제부터,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근원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지적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맞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2장 맨 끝부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아, 여기 내 사자. 내 사자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이름이 뭐라고요? 말라키 대언자 자체가 지금 내 사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말라키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물론 아니죠. 여기서 지금 이게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메시아에 앞서서 오는 그 지금 침례자 요한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에서와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이게 다 무슨 말씀들입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읽은 말라기 3장 지금 초반에 이 말씀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초림과 재림을 지금 함께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사실 초림과 재림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는데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 또 5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속하게 오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더디게 집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잘 되고 막 그렇게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못 살더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이리 더디 집행되나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갑자기 메시아께서 임하신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는 날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사실 크고 두려운 주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일을 집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기 위해서 가능하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심지어 천년도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것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갑자기 신속하게 임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끝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껏해야 100년 사는 존재인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0년, 2000년, 3000년, 6000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왜 이리 악인들을 즉시 처벌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6천년이라 하더라도 영원에 비추어서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그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면서 그냥 눈 감아주시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속하게 집행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집행될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절에, 3장 2절에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정년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3절에서 그 정년이 지금 은을 정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광로에 그 원석을 넣어서 은이 함유되어 있는 그 원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 뜨거운 불로 그 원석을 녹여서 그래서 순수한 그 은들을 정년해 내듯이 하나님의 그 불을 견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찌꺼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자기가 순수한 은인 것처럼 도저히 그렇게 자신을 감추거나 포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이, 그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불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그때에는 모든 악인들, 찌꺼기들은 고스란히 찌꺼기로서 걸러져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은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에 깨끗한 부분과 더러운 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하는 그 날에 깨끗한 세제, 모든 때를 다 제거하는 그 세제에 의해서 세탁하는 그 때에는 깨끗한 부분과 더러운 때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든 때에 해당하는 그 찌꺼기들, 때에 해당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남김없이, 여지없이 다 깨끗하게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너희의 민족의 이 출생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인간이 보기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고 그때에는 자신을 아무리 포장하고 자신을 아무리 핑계를 대려고 해도 그러나 그 모든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은 더러운 자들은 고스란히 남김없이 다 제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3장 16절부터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들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은을 정련하듯이 정련하고 하나님의 그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물론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인 또한 나중에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섬겨가는 그 과정 중에서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다 식어진 채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해오던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원래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그것이 내 문화가 되었으니까 그것이 내 종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감사는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이어갈 때들이 우리의 믿음생활의 여정 중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열심이 다 식어지면서 예수 열심히 섬겨봐야 예수 열심히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더 잘 되더라. 예수 안 믿는 내 친척이 더 잘 되더라. 내 이웃이 더 잘 되더라. 내 직장 동료가 더 빨리 승진하더라. 나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이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고 그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잘 되더라. 더 직장 좋은 데 잡고 더 돈 잘 벌면서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아파트 살면서 더 잘 되더라. 그런 것에 우리가 실족할 때들이 생깁니다.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살려는 나보다 오히려 적당히 뇌물 주고 적당히 탈세하고 적당히 공부할 때 컨닝해서 시험 봐서 적당히 잘 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면서 장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더 잘 승진하고 시험에 잘 붙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불의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심지어는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는 심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러한 심정이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다.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말조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2장 17절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라기 대언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로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러한 말들로서 지금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3장 13절에도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 지금 이들의 문제는 지금 말들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말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금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신뢰를 다 잃고 지금 실족하고 지금 부패한 상황에서 지금 끊임없이 말들로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잠시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이 자꾸 우리의 행실로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이 곧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배 생활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들이 온갖 다리 저는 것들과 일부가 상한 것들과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자기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것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제단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예배 생활에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문제에 소홀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물질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떼어놓는 것이 그것이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 형제들과의 이 나눔, 균등케 하는 원리에 따른 나눔 이러한 것들이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치관이 점점 세속적인 가치관이 되고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육적인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결혼한 그 이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자들 사실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이방 여자들이 얼마나 섹시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좀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대 모든 트렌드, 현대 모든 여자들은 뭐가 되기 원,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냐? 예수님 안 믿는 여자들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나는 섹시해 보이고 싶어 이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더럽고 천박한 말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선과 악의 개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추천할 만한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게 섬기려는 그 여자들에 비해서 이 이교도 여자들은 얼마나 음탕하고 음란하고 섹시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러한 경건한 삶을 다 잃어버리게 될때 그러한 여자들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세상의 육적인 그러한 어떤 쾌락과 육적인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의 온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그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실족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들을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된 법적으로 의로워진 자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주실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날이 속히 옵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부패함과 나태함과 실족함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의의 그 사고나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컨트롤 하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현재의 이 순간이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위로와 모든 그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타이밍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때가 아니라 조금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볼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생각한 모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께서 전체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 전체 모습, 우리 인생의 전체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제가 그때 조급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부분의 그림만 보고 제가 실족했었습니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들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친아들로 대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금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늘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 채 주님을 섬기는 자들,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조금 믿음 생활이 조금 느슨해졌거나 좀 나태해 있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당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져 있거나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생기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다시 힘써 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